자,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오늘 본문이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다.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큰 집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또 하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릇들이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교회가 있는데 이 그릇은 일꾼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자, 크게는 두 부류예요. 큰 그릇과 은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릇이죠. 보통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방문할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부류인데 하나는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다. 별로 비싸지 않고 막 쓰는 그런 그릇이. 뭐 모양이나 뭐 퀄리티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고 잘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일상의 그릇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은 만드는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쓰여져야 가치가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하기는 하는데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그릇을 쓸 것이냐. 이게 여기에 달려 있죠.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모든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다. 왜 나를 안 쓰느냐. 그릇이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주인의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상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그죠? 운동선수들. 축구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독에게 스카웃을 당해야 돼요. 그죠?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이 코스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감독에게 발탁이 돼야 돼요. 감독이 발탁해야 돼요. 대표 선수에 뽑히는 거 어렵겠지만 뽑혔다고 해도 다 뛰는 건 아니잖아요. 11명만 뛰는 거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벤치에 앉아서 절반 한 번도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관중들이 막그 사람 선수 뛰게 해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감독이 뛰라고 해야 뛰는 거거든요. 감독이 불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 감독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뽑혀줘야 되고, 뽑혀졌다 할지라도 그 라운드에 뛰는 것은 감독이 불렀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마 기억으로는 미국의 그 맥린 바이블 처치에 잘하는 이런 복음이 울다 이런 책을 썼던 데이비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이 농구를 굉장히 잘했대요. 열심히 농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농구부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한 거죠. 근데 연습할 때막 누구를 보느냐 하면 감독이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감독이 잘 이렇게 발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감독에게 발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감독이 이름을 불러서 데이비드 나와라는 거죠. 너무 신이 나서 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나를 감독이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될 줄인 줄 알고 신이 나서 나갔는데 감독이 하는 말이 너 말고 다른 데이빗 그랬대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영어 이름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데이빗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순간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절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선수로 뛰고 싶은데 안 불러주는 거죠. 안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불러줘야 된다는 거, 사용해 줘야 된다, 나를 선택해 주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해도, 스펙을 쌓아도, 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슨 그릇이냐, 금이나 은이나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무슨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으셨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불렀느냐는 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의 사람들을 선택해도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외적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이 없어요. 실격이라고요. 갖춘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유대 사회에 잘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무그릇이나 질거루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들에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쓰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보십시오. 어느 팀에 등용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스카우트 안 되면 소용없어요. 감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오너의 눈에 들어서 기용되는 거, 그죠? 뭐 청와대에서 부르면 그게 보통, 그죠? 그래서 출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그 영광입니다.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덟 아들이 있어요. 여덟 아들. 처음에는 사무엘이 큰 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나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부르신 분의 밸류가 나의 밸류예요. 불러주신 분의 격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러주신 분이 또 밸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갈 때 지팡이 하나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이 책임을 지시니까.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사용하실 그릇이다는 거죠.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바울은 저항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불강적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무슨 사건이 납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 매여 있는 그 나귀를 가져오는데 누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간단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쓰시겠다면 거기에 다른 이의가 없어요.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쓰면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왜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제3자가 보면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이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밸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명을 비추어주면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대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이라고 쓰시면 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것을 쓰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하나님 못 쓰실까요? 아니에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워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잘 되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단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불러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격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정말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의 인생을 터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잘날 것이 있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딱 하나예요. 깨끗한 그릇이랍니다. 그릇의 상태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그릇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심플해요. 핵심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어도 소용이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는 거죠. 들어오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과 금이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가? 그것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금이 귀하고 나무는 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는 기준의 핵심은 깨끗함에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특징이 깨끗함이다. 우리가 그릇의 재료는 바꿀 수는 없어요. 재료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보기에 귀한 것은 금과금이 아니라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금과 은, 나무와 흙, 이런 것들로 질그릇으로 구분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안에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언급해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청년은 또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이 있죠. 근데 여기에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쟁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적인 동기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뭔가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딪힐까요?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인간적 야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 야망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야망과 야망이 부딪히는 겁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 위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되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있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궁이 지나는 동안에 자신의 야망을 키우고 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해방에 대한 야망이 커져갔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건 인간적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야망으로 시작된 열정은 성급한 행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이런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해야 돼요. 동기가 확실해야, 순수해야 그 순수한 동기 안에 열정이 일어날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확보하는 거. 그게 정말 조금이라도 티끌만큼도 없는 불순함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열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런 야망, 인간적 야망, 불순한 동기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러움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의 40년을 광야를 보내게 하십니다. 광야 40일 지나는 동안에 그건 모세의 내면에 있는 잔가지들을, 불순한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인간적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완전히 다 비워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나서서는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야망은 타이밍의 오류를 만들어내요. 모세의 야망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40년 동안 광야에 체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긴 세월입니다. 여기 40세 되신 분 길어요. 40년 그 40년을 완전히 광야에서 묵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을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빼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시기 불편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속을 다 비워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다 제거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그 야망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40년을 보낸 다음에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의 용도와 목적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그릇에 매우 중요해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죠.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이란 깨어지긴 쉬운 그릇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 그릇의 소재가 무엇이냐, 스타일이 무엇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담겨있는 것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 물을 담으면 물병이죠. 개밥이 들었으면 개밥이고 개밥 그릇이고 보석이 담겨있으면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통이라도 꽃을 담아놓으면 꽃병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질그릇의 금태를 두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고 금이 가 있어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었다면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보다 그릇에 담겨진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신만 보면 그저 그런 인생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내세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안에 모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끝고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바싹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누가 한마디 하고 욕을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로만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버려지지 않아요. 왜? 깨어진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깨어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의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그릇의 정체성은 그 안에 든 보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많은 경우에 보배를 무시합니다. 보배를 폐기물에 처리해버려요. 보배를 보지 못하면 깨어진 질그릇 정도로 취급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배의 참 가치를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그 보배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 보배가 자랑이 되고 그 보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손에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탁할 이유가 없어요. 질그릇이 차라리 낫습니다. 깨어질수록 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묘미가 뭔가 하면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 금이 난 사이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싹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주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워 가고 우리 자신이 더 멋있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깨어질수록 좋아요, 여러분. 깨어진 틈 사이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깨어져야 돼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내가 깨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릇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낸다면 내 연약함이나 내 질병이나 나 사업의 실패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문.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로 충실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와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붓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중에 말째인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다윗은 그 먼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먼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하기가 싫은 곳이죠. 거늘진 곳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개는 위치 이탈을 합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요. 겸손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수신은 그것은 겸손이죠. 여러분 위치 이탈이 교만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인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작다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묻혀 지냈죠 여러분. 푹 썩었어요. 낮아질 때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거의 그냥 뭐 바보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썩게 하시면 썩어야 합니다. 내가 썩지 않으려고 하면 더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썩는 기간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유익한 기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는. 여러분 반점 썩으면요. 악취만 나고요. 부림을 받아요. 완전히 썩어야 돼요.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만 보면 별것이 없어요. 별별이 없어요. 금방 깨어집니다.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많은 경우는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내가 쇠해야 그분이 흥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슬란, 이 왕이죠. 이 아슬란이 캐스피언에게 이런 얘기예요. 곧 너가 나니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가 곧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왕자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때 아슬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 젊은 왕자가 대답을 하는데 아슬란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는 네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준비가 됐다는 이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준비되는 날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한 상태예요.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성공을 한 사람들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나 정도면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자신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위대한 생애를 살았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있어요. 그냥 나는 그 광야에 묻혀 사는 동안에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특별하다, 난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아직 때가 안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쓰여져야 됩니다. 금그릇이 좋은가 나무그릇이 좋은가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인데 창고에 쌓여서 곰팡이에 핀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멋진 그릇인데 박스 안에 갇혀서 한 번도 빛을 못 받고 벽장에 깊숙하게 있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물건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잘 쓰임받는 것은 어쩌면 막 쓰임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히필드의 얘기처럼 우리가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인 거죠. 녹슬었다는 건 뭘까요?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몽땅령필도 여러분, 그 김훈 작가의 손에 잡히니까 완전히 끝에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나중에는 이 볼펜 그걸로 이어가지고 완전히 마지막까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설이 되고 책이 만들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몽땅연필 끝까지 쓰임받는 것, 달아 없어지는 인생. 여러분, 너무 귀한 그릇이라 잘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낭비입니다. 여러분, 막 쓰여지는 게 좋아요. 어디나 부르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면 감사한 거죠. 나는 그런 무대는 안 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그가 그날 베세레 들판에 도리떡과 물고기가 한두 그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딱 하나,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그 오병이어만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드러내셨단 말이야.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무엇이 쓰임을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그것을 쓰고 싶다라고 말할 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많으면 무엇하겠어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방미인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셔야지, 쓰시도록 해야지. 안 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방도 안 하고. 호주에 있을 때 이 바베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게 이렇게 팔아요. 굉장히 멋있는 거. 다 백야드가 있기 때문에 이 바베큐 하는 기구를 다 사놨는데 안 써. 어떤 집은 열심히 굽고 전도 대상자들 불러와서 먹이고 또 하고 하니까 그냥 반질반질반질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섬기고 또 섬기고 뭐 자기 혼자 구워 먹으려고 그거 슥 샀겠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친다면 그 피아노를 기술, 이 재능을 스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어디든지 써셔야죠. 그거 배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체린이 30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레슨비가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냥 묵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미래 자리 교회 같은데 여러분 반주자 하나도 없는 교회 가서 반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배우고,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내어놓는 삶. 미용 기술 막 배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여러분 어떤 분은 꼭 뭐 안 해도 여러분 야매로 해도 안 되자 안 되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그 이 미용 기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복음을 계속 전하고 반응할 때까지 계속 구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구우면. 아직 손님 안 됐습니다.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언어를 잘하는 사람 그 언어를 잘하는 것을 통역도 하시고요. 예. 많이 배운 것, 쌓은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데 주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데 주님이 쓰시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스페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게 중요해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한 것 많은데 안 서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까 축구도 얘기했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서면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쓰임 받아 특별해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내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노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자격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게 중요해요.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반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모세는 반응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갑니다.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지어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드러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탁월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서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꺼이 내어놓으세요. 순종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내가 갖춘 거 있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에 쓰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자는 미련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유능한 자는 무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으시는 일에 쓰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유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오병이어처럼 나는 비천하고 별것 아닌 어린아이의 그 한 끼에 불과한 오병이의 초라한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작은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 단 클래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서의 솔로몬의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모든 권세를 다 얻어보고 모든 지혜를 다 쌓아보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보아도 거기에는 허무함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한 성공이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허무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서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아멘이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여러분들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무엇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